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힘드셨죠? 한 고비를 넘겼나 했더니 습한 무더위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월의 첫 주말입니다. 아침에 느끼는 그 향기로움으로 오늘도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에이더블유씨에이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시간은 계속해서 여름을 깊게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상담 내용을 보내주셔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80대 초반 시민권자이고 작년에 동생들이 살고 있는 아리조나로 이사를 와서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아내가 알츠하이머를 심하게 앓고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차도가 없어 담당 의사가 널싱홈에 입원하라고 합니다. 아내는 소셜 시큐리티로 월 2,000불을 받고 저는 월 1,700불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의 자산은 한 4만 불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널싱홈 메디케이드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 사정을 잘 모릅니다. 도움을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아리조나의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이분들은 소셜 시큐리티로 부인이 전부를 받고 남편이 1,700불 받고
네.
은행 자산이 4만 불 있으면서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자산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럴 경우에 부인이 만약에 그 알츠하이머가 그 집에서 케어하기나 집에서 살기가 곤란하게 되면
네.
널싱홈을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게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인스티튜셔널 메디케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아리조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거가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리조나도 역시 뉴욕이나 뉴저지처럼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 대한 사정이 비슷비슷합니다.
네.
우선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으려면은 네. 개인, 그러니까 롱텀 케어에 해당이 되는 본인 개인의 인컴이 2,850불 미만이 돼야 되고
네.
은행 자산이 두부 살기 때문에 3,000불 미만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에서 널싱홈을 가게 되는데 이 부인의 경우는 개인의 인컴이 소자식이 2,000불이기 때문에
네.
인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4만 불에 자산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두 분 공동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널싱홈 메디케이드가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전역의 스테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네.
대부분의 스테이트들이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가게 되면은 나머지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살기가 곤란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살기 곤란해지는 형편을 미니멈 최소한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네.
메디케이드 법이 다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연방법인데 각 스테이트에서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 네임이 미니멈 메인테넌스 니드 얼라우언스라고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최소한으로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는 문제 또는 그 커뮤니티 스파우스 리소스 얼라우언스라고 그래가지고 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네.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미니멈 얼마를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늘성홈을 가는 사람이 가지고 간다.
네.
이런 그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애리조나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네.
애리조나의 경우는 그 미니멈 메인테넌스 니드 라우벤스가 미니멈 2,555불입니다.
먼틀리.
예, 먼틀리. 그리고 이제 맥시멈 3,853불이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만약 이제 부인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로 갈 경우에
네.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돈이 지금 소셜시피티 1,700불밖에 없잖아요.
없죠.
남편이.
네. 네.
근데 미니멈 보장받을 수 있는 게 2,555불이니까
예.
빼면 얼마입니까? 850불 됩니까?
네.
850불 정도를 부인이 가지고 있는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의해서 보조를 받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미니멈 2,555불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은
네.
뉴욕, 뉴저지 마찬가지로 애리조나도 3만 828불이 미니멈입니다. 그리고 3만 828불을
네.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보장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4만 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한 9천여 불이 남잖아요.
네.
4만 불에서 3만 828불 지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9천여 불을 가지고 널싱홈에 가는 스파우스가 메디케이드를 어플라이 할 때
네.
자산이 오버돼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네.
널싱홈 가는 스파우스가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을 때만이
네.
이러면 미니멈 생활비라든지 미니멈 자산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한 9천 불이 오버된 상태입니다.
네, 9,000불 정도.
예, 9,000불 네. 정도가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의 계획이 서야 되겠습니다.
네.
9,000불 정도면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네.
널싱홈 신청하기 전에 메디컬 경비로 소모할 수도 있고, 또는, 미국의 어느 스테이트든지 그 퓨너럴 펀드 에스크로가 있습니다.
네.
퓨너럴 경비를,
네.
장례 경비를 사전에 디파짓 해놓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부인 명의로 적당한 액수를 디파짓 해놓고 나면은
네.
그 돈은 누구에게도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퓨너럴 상황이 되면은 퓨너럴 경비로 쓰는 거니까.
네.
다만 그때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은
네.
그때는 그 유족한테 가지 않고 국고로
환수
돼버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적당한 액수를 퓨너럴 펀드로 에스크로 시켜놓으면 되죠.
네.
4만 불 중에서 한 12,000불이나 뭐 적당한 액수를
네.
에스크로 해놓고 나면은 2만 8,000불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2만 8,000불 전액을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미니멈 그 자산으로
네.
차지할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면은 널싱홈 가는 사람은 자산이 없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분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먼틀리 받고 계시는 각각의 소셜 시큐리티 인컴이 이제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자산이 4만 불 정도 있는 게 문제였지만
네.
부인이 널싱홈을 가고 나시면 커뮤니티에 혼자 남아있는 남편분 이 필요한 돈. 그
예.
돈을 이제 뭐 한 3만 불 정도까지 그 애리조나주가 허락하는
네네.
한도에서 빼고 나면 남는 돈 뭐 9천 불 정도를 퓨너럴 펀드로 예치를 미리 해 놓으시면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아서 널싱홈으로 가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4만 불을 가지고 있지 않고 10만 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때는 10만 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애리조나 법이 보면은 3만 불 미니멈 어마운트를 오버되는 액수일 경우에는
네.
50%씩 두 부부가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10만 불이 가정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5만 불씩 나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널싱홈 가는 사람이 5만 불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 가시고. 예.
그러면 가지고 가면은 도리가 없이 롱텀케어 메디케이드는 자격은 없습니다.
네.
5만 불 자산 때문에요.
네.
가지고 간 돈 때문에.
네.
네. 그럴 때는 5만 불 돈을 그 널싱홈 경비로 스펜드 다운 하는 겁니다.
예.
스펜드 다운 하면 한 5개월 그 돈 가지고 노르싱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노르싱홈에서 5개월 후에 에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허가가 나오면은 커뮤니티 스파우스도 미니멈 생활비 보장도 되고 또 자산 보장도 되는데 이분이 이 5만 불 경우는 이미 5만 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다만 두 부부가 살다가 한쪽이 노르싱홈 가게 되면은 두 부부는 법적으로 세퍼레이션 됩니다. 별거가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의 분리가 일단 되고 나면은 상대방의 자산을 일체 탓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장이 서로 피차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뭐 3원부밖에 없으니까
네.
별로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액수가 커질수록 마음이 많이 달라지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플랜이 달라지는 거죠?
네, 플랜이 네. 돈이 많은 분들일수록 이제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널싱홈에 가면은 요즘에 평균 한 만 불씩 한 달에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강 만 불씩인데 이제 예전엔 이런 법이 없어가지고
네.
돈이 조금 있으면은 3,000불, 4,000불 이상 있으면은 네.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가 전혀 안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굉장히 살기가 곤란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연방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네.
커뮤니티 스파우스가 생활보장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그 법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스테이트들이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롱텀 케어 메디케이드 펀드가 커뮤니티 스파우스까지 생활 보장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나라만이 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이제 한 분을 두 분이 같이 사시다가 한 분이 널싱홈으로 가게 되시고 이쪽에 이제 남아 있는 다른 한 분을 위한 그런 생활 기반까지 생각을 해서
네.
이 법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하셔서 플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WCA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저희들이 전화나 혹은 대면으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AWCA는 자격을 갖춘 상담사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담료와 관련해서는 AWCA는 따로 상담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프랭크 선생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미리 상담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에 살면서 메디케이드가 있고 시니어 하우징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을 딸의 가족 보험에 현재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험료가 비싸서 딸의 가족과 분리해서 저의 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싶습니다. 차량은 딸이 저한테 기프트로 주는 것으로 해서 받고 보험도 제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기프트로 받는 자동차는 인컴이나 자산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 자동차를 받고 나서 따로 저의 자동차 보험을 할 때 메디케이드가 있는 사람은 보험료가 없거나 아주 싸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저는 70대 초반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동차를 딸 명의로 가지고 있었구만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본인 차하고 아버지 차하고 다 하니까
네.
보험이 높죠.
네.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가 연세 많은 분이 이제 그 운전을 같이 하는 걸로 되면은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보험료가 높으니까
네.
그걸 이제 분리시키려고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아버지 명의로 가져오고
예.
따로 이제 아버지가 자기 보험을 들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네 그게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동차를 기프트로 해서 아버지 명의로 준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네.
기프트로 주더라도 그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밸류가 있습니다.
네, 자동차.
예, 예를 들어서 뭐 머세디스 뭐 신년행이라든지 네. 또는 뭐 BMW로 뭐라고 그러는지 그렇게 되면은 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기프트로 줘도 그 공정 밸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밸류에 따라서 네. 아버지한테 기프트의 밸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밸류가 예를 들어서 3만 불짜리면은
예.
3만 불 자산이 아버지한테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아버지가 지금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메디케이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영향이 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분들의 질문은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자동차를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명의를 바꾸려고 그러는 건지
네.
그걸 알아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잘못하면 메디케이드까지 캔슬되니까요.
아, 자동차의 밸류가 너무 높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이제 자동차 소유도 하고 보험을 했을 경우에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지금 72세라고 그랬죠?
네.
이런 분들에게 보험료가 얼마나 높을 거냐?
네.
어느 지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 역시 네. 아버지한테는 그 부담이 되는 변동 사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가져오실 때 그 밸류를 일시에 이제 깁트로 가져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시에 가져올 그때는 아버지에게 인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있을 때는 네. 자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무슨 자동차냐 또 몇 년도형이냐
네.
나 이것이 그 공정시가로 얼마나 되느냐
네.
이런 것을 좀 알아봐가지고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메디케이드에 영향이 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은 이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디케이드의 보험, 자동차
네.
보험,
네.
메디케이드에서 주는 자동차 보험을 지금 문의하셨는데요.
예.
예, 메디케이드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네.
하루 일불 보험료.
예.
하루 일불. 그러면 1년에 365불이잖아요.
네, 365불.
네, 그렇게 해서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65불의 보험료를 1년에 내고
네.
자동차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요.
네.
함부로 결정 못하는 건 그 메디케이드에 의한 1불짜리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 자동차는 메디컬 용도, 메디컬 트랜스포테이션
네.
또는 생활,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거 이외에는 아주 사용하기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저 밑에 뭐 아틀란타에 놀러 갔다 오다가
네.
사고가 났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동차 보험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 어디가 사느냐 그러면은 일반 보험 에이전시,
네.
자동차 보험 에이전시가 그 메디케이드 보험 일불짜리를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개 취급을 안 하죠.
네.
에이전시들이.
네.
왜냐하면 커미션이 없잖아요. 커미션이 뭐 몇 불밖에 안 되니까
네.
별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 자체는 있다 하는 걸로 기억해 두시고
네.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권한 다음에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네.
자동차 문제나 또는 그 개인 사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좀 요청하셨으면은
네.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은 메디케이드가 있는 분들이 그 집 한 채 하고 자동차 한 대는 자산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없다가 생기는 건데 그거를 기프트로 받았을 때 너무 비싼 걸 받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용 용도가 메디컬 쪽, 그다음에 내가 하루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거 아닌 거를 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커버가 안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 보험을 하실 때 그 에이전시에서 설명을 다 해주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예.
또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자동차가 언제 나온 자동차인지 그리고 밸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혹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또 AWS에 문의하셔서 함께 문제를 좀 해결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AWS에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또는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하셔서 예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더블유씨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임경아 영양의학학 박사님과 함께하는 AWS의 건강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식동원이란 말이 있어요. 음식과 네. 약은 근원이 같다. 그래서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네. 실제로 의학 전문지 란셋이라는 그런 의학 전문지가 있는데요. 네. 거기 발표 연구에 따르면 조기 사망 원인 1위가요. 네. 잘못된 식습관이 1위로 뽑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2위가 고혈압이고요. 3위가 네. 흡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만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또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라면 네. 여러 가지 그런 그 질환으로부터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4주에 걸쳐서 네. 그 우리 몸에 불필요한 독소는 쏙 빼고 네. 또 영양은 필요한 영양 꼭 채우고요. 네. 그리고 면역을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식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식단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일단 세계 최고 식단을 1위로 뽑힌 게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아, 그 유명한 네. 많이 들어본 지중해식
네.
식단.
네, 그래서 2위는 저염식 위주의 대시 다이어트라는 게 있고 네. 있는데요. 일단 오늘 는 제가 지중해 식단이 무엇이고 우리가 네. 말만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그리고 네. 우리 식단에서 어떻게 이거를 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중해식 뭐 유명하지만 네. 정확하게 지중해식 식단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지중해 식단이라고 한다면요 이름에서 지중해에 접한 국가들의 전통적인 식습관을 의미합니다.
네.
2013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지중해식 식문화를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 지중해 식단은요, 최소한의 가공을 거친 자연 식품을 활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리고 풍부한 식물성의 재료와 또 해산물, 이런 식재료를 주로 사용하고요. 중요한 건 지방이 풍부하지만, 네. 이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들을 자주 선정하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중해 식단이 얘기하는 지방은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는 거죠?
네. 불포화 지방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해당된 음식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
그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게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아, 네.
네. 일반적으로 올리브 오일은 발사믹 식초에다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찍어서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이 발사믹 식초에 찍어서 드시면 훨씬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요.
어.
네. 그리고 올리브 오일 외에도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우리가 뭐 한식 식단을 말씀드렸을 때는 참기름이라든가 들기름이라든가 이런 걸 대체를 했었을 때
네.
올리브오일하고 유사하게 올레인산이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볶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생채로 숙제로 이렇게 조리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리노레산이 풍부한 이런 들기름을 이용하시게 되면 건강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생선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선?
네. 네, 네. 오메가3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우리가 뭐 그 생선 중에서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네.
연어라든가 네, 이런 음식에도 많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지중해 식단에 그 잘 먹으면 실제 어떤 기능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일단 가장 크게 심혈관계 질환 발병을 감소하고 암과 뇌졸중의 발병률을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만성질환의 발병률을 감소하고 네. 또한 우울증도 완화해주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도 감량이 되면서 네. 또 대사증후군의 위험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임상 영향을 거쳐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 부분들은 내가 뭐 지중해식을 내가 또 어떤 질환이 있지 않더라도 건강한 사람 누구라도 이용하시면 이런 만성 질환이라든가 또 체중 감량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들어보면 마음이 확 가는 네. 그런 내용들 효과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네. 저희들이 이제 한식 드시잖아요.
네네.
한식에서 그러면 지중해 식단으로 구성을 해본다고 했을 때
네네.
어떤 식단 메뉴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 그 지중해식 식단이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랑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이 짧은 시간 안에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정말 많은 자료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 식단을 네. 네, 보건복지부에서 연구를 해서 또 이제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 자료를 이 메뉴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링크로 소개를 해드리니까 이 청취자분들은 이거를 들으시고 링크하시면은
네.
정말 많은 자료의 식단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뭐 소불고기 해물 덮밥, 또 네. 이면수 덮밥, 두부 해물,
네.
또 새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매일 올리브라든가 그릭 샐러드를 먹지 않더라도
네.
우리가 이제 늘 먹는 사실 그 밥과 국과 생선과 나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단지 중요한 거는 이 식단에서 얘기하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이
네.
조금 다른데요. 우리는 우리 그 한국 식단에 맞춰서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5대 2대 3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네. 탄수화물이 5인가요?
네. 탄수화물이 5고요.
네.
단백질이 2구
네.
그리고 지방의 비율을 3으로 했습니다.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오메가3하고 네.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예, 오메가3와 6도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에서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네.
1대 8 이하로 구성하고 그 다음에 소금 섭취율도 줄이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런 식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링크로 해서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하면
네.
이제 가장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거 파스타
네.
그렇게 하고 또 뭐 치즈 관련해서
네.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요.
네, 네, 네.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네.
거 자주 드시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행히 미국에서는 한식도 양식도 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네.
할 수가 있고요. 단지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중해 식단에서는 매일 한 잔에 와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와인이.
네, 와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잔이다 하더라도 여기는 알코올이 들어가 있고 이 알코올에 의해서 손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와인 대신에 뭐 포도주라든가 크랜베리 주스라든가 뭐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걸 좀 바꿔서
네.
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새해 첫 번째 건강 프로젝트로 몸 안에 독소를 빼고 그다음에 면역을 끌어올리는 식단 시리즈 첫 번째 시간 지중해식 식단을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4주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한 얘기가 나오겠죠?
네.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께서 저희 유튜브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는 또 AWCA로 전화 201-862-1665로 또 문의하시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임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